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절을 보니까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청년은 30세 미만을 가리켜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을 관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오늘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58절을 보면 그의 직업을 아르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법관이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복음서들에 기록된 정보들을 모아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오늘 이 사람이 30대 미만의 법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저는 편의상 오늘 마태복음 기록을 따라서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어요. 인생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그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의 이 청년, 어려서부터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어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며 잘 모셨어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 이러한 죄로부터 멀리하여 자신의 영혼을 지켜왔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을 보면 그 내용들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잘 지킨다 해도 그 이후에 있는 탐심 같은 것도 사실 지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는 이러한 도덕적인 삶을 청년은 그러나 살아왔기에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비록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던 율법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그 안에 없었던 것이죠. 혹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해야 할 일은 없을까? 천국에 가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6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다시 보십시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청년의 이 구원가는 사람이 무언가를 더해야지만, 행동해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에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어떤 이웃에 대한 봉사와 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업적을 쌓아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평생 율법에 기록된 내용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십계명도 지켜봤지만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더 해야 될 것은 없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대충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인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요, 서 있는 상태로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도 많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선생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셨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19절에 내 이웃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러다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아, 네 예수님 이런 거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네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자네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오늘 이 예수님의 요청이 가진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질문 근저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요청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물어보셨던 바로 그 질문과 같아요. 요한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신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이것이에요. 자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지금 법관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고 변호사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22절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그는 지금 커다란 갈림길에 서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포기해야 될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만일 뭐 재산이 얼마 안 됐으면 주님 뭐 이까지 거 뭐 제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죠 하고 그렇게 주님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에는 이 청년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슬픈 얼굴을 띠며 근신하며 그 자리를 떴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아 그래 나 정도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도 잘 지켜왔는데 내 친구들도 안 지키고 내 스승도 잘 못 지키는 그런 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 정도면 이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근데 예수님을 떠날 때 그는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 착각이었구나. 내게는 아직도 찢어버리지 못한, 버리지 못한 재물이라는 우상이 남아있구나.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의 실체가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 드렸어요. 예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 삶 괜찮은가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아침에 단잠을 깨서 새벽 예배도 나왔어요. 제가 예수님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십일조도 잘하고요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해요. 예수님 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사랑하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소리로 이와 같이 얘기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우상처럼 남아있구나. 가서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정리해라. 그것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를 와서 따르라.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거나 때로는 물건이거나 물질이거나 제약일 수 있어요.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이 너 날 가장 사랑하니라는 그 질문 앞에 뜨끔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가정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의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적어도 성경에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의 삶을 보고 그래,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예수님의 제자라면 야 이러한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지 하고 다가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러나 이 청년은 포기해야 하는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두고 그 자리를 따라갔어요. 떠나간 청년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이어서 같이 읽죠.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바느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바늘귀가 사실 얼마나 작습니까? 실느려고 하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귀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 시력이 나빠지신 우리 할머님들 바느질 하려고 바늘귀에 그 실 넣으려다가 몇 번이나 실패하는지 몰라요. 바늘귀는 그 가는 실 하나 통과할 정도로 아주 조그만 구멍인 거죠. 근데 하물며 낙타같이 큰 동물이 그 바늘길을 사실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여러분, 낙타 평균 크기가 5.9에서 6.5피트거든요. 무게만 900에서 1300, 1300파운드 돼요. 이 엄청난 크기의 이 낙타가 여러분 이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That is impossible. 불가능한 거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 그럼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가 어느 정도지? 내가 지금 천국 가기에 재산이 너무 많나? 밀리언 달러 이상이면은 천국 못 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면 아브라함도 천국 못 가죠. 왜요? 그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잖아요. 그 밑에 가솔만 그가 채용한 직원만 300명이 넘는데 거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때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보다 더 거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천국에 가지 못 갔어요. 오늘 이 본문을 1차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유재산이 없어야 천국에 간다, 지갑 버려라, 땅 문서 팔아라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재물과 같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자, 선택이 있는 자, 그와 같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재물이 많은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야 그럼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 가냐? 세상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막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26절 한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의 어떤 결단으로 그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을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10년 동안 우리가 병만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요. 뭐 불교에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스님들 막 몇 년 동안 면병만 하고 이렇게 수련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그 정욕이 다 없어질까요? 뭐 벽 보고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벽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막 꿈틀꿈틀 거리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아이돌 팩토리. 자꾸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석유 그 유전터지듯이 막 검은 그 죄악의 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쏟아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내 의지와 결단으로 없는다? 아, 이것은 사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의 죽음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나 새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기억나시죠? 세리장이라는 건요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다 버리고 그냥 내 통장에 돈 불어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 가산에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게요. 내가 누구 사기치고 내가 누구 억울하게 눈물 흘리게 만든 일이 있으면 내가 네 배나 갚아줄게요. 뭐가 바뀌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욕심, 죄악된 삶은 혹시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물질의 유혹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top priority, 1순위도 아니에요. 영순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깊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모든 그런 종교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이 재물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는 이 질문에 쓸쓸히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면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면 참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라고 오늘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재물도, 이 세상 즐거움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모든 것도 예수보다 귀하지 않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복된 천국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니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그래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깊은 애환과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한 대로 또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된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